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시작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른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 복음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시작이 좀 다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시작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사실에 근거하여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붓을 들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도 포함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다운 누가의 모습을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의사다운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놈부터 파헤치고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겁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압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이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죠. 그런데 아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잘 알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잘 알겠지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잘 알고 있더라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바깥에서도 전도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게 참 아쉬워요.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비판하든지 하지, 잘 모르면서 비판하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말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바에 비하면은 또 확신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한 세대를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였던 조지 위필드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위필드는 항상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그 설교의 감동을 받고 휘필드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따라 다니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휘필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을 해서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청년이 휘필드를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마다 참석하고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지금 벌써 몇 번째 하신 줄 아십니까? 무려 70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설교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 그 청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바로 너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란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대답이죠. 휘필드 목사가 볼 때 이 청년은 그저 말씀 듣는 것이 좋았을 뿐 아직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청년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보기에는 아직 아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만 이 청년과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설교만 듣기 좋아하고 구원과 거듭남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바에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계속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복음의 선포가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아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더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 확신,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원에 추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들은 그 말씀, 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지. 이 두 사람이 어떻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말씀대로 살고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착실하고 신실합니까?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요. 말씀대로 흠없이 사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내를 주셔야 되겠지. 모든 것이 잘 형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문제이고 어쩌면 가장 큰 아픔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죽은 후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가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여튼 뭐 아는 성경 구절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그때에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도 죽어서 없는 여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좋을 게 뭐 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남편들이 모두 동시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 하였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집사님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헌금 생활도 잘하였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에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쩌면은요 충분히 똑같이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 없이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흠 없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없는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직무에 조금도 변함없이 소홀함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자식 달라고. 아내가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나이가 많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이 사가랴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죠. 분명히 이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요 자식이 없어도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정말 불가능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지.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서 놀라고 뛰어야 될 텐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이 일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다라고 전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사가랴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옥 중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뭐 여럿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대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문조차 열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문 밖에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반응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이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잖아요. 분명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자들의 반응이 내가 미쳤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믿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가랴의 모습과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현 주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어떤 경우는 응답을 해 주셔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거야 우연의 일치지. 그거요. 우연의 일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 교수가 한 교회에서 강의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기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나.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우연히 계속 일어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함께 멈추더군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참 멋진 대답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25절에 있는 엘리사벳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응답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을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 풍습에는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요,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럿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힘들었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집사님은 성격이 좋아서 그렇고 착해서 그렇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서 그렇고 뭐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참 배짱과 대장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내 성격도 착함도 인내도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생, 힘든 것 헤쳐나오고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찾아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생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믿음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